요한계시록 63번 메시지 새 예루살렘 다섯 번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매우 중요한 두 방면, 그 문과 길을 다루기로 합니다. 의심할 바 없이 성 본체와 성벽과 기초석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일 새 예루살렘에 문이 없다면 그곳으로 들어갈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성은 전혀 비실제적일 것이며 단지 전시하는 데만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열두 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실제적입니다. 어떤 사역들은 좋긴 하지만 거기에 문들과 길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제공하는 것 안으로 실제로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 형제님의 사역이 지닌 특성은 그가 어떤 특정한 문제를 전할 때마다 항상 그곳으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로마서 5장에서 8장에 관해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장들에 관하여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그들은 그것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이 형제님의 책 정상적인 그리스인의 생활은 로마서가 기술하고 있는 바를 실행할 수 있는 문들과 분명한 길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더 당신은 그 책이 제공하는 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과거에 나는 다른 어떤 사역들을 귀하게 여겼지만 결국 내가 발견한 것은 그 제시된 것 안으로 들어갈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역들을 가진 이들은 경탄할 만한 공중의 아름다운 건물을 내게 보여줄 수는 있었지만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길은 마련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사역은 이 형제님의 사역의 원칙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것은 실제적인 방법으로 제시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사역이 제공하는 것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도 실제적입니다. 그 실제성은 그 문들과 그 길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느 방향에서 이 성에 접근해도 당신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얻습니다. 이 실제성의 문제는 나로 하여금 저 안에 있는 여러 친밀하고 좋은 친구들을 잃게 했습니다. 한 번은 영국에 초청되어 뛰어난 사역을 갖고 있는 어떤 형제와 함께 머물렀었습니다. 내가 거기 있는 동안 그 형제와 나는 여러 번 두세 시간이나 계속되는 긴 대화를 나누었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몸과 하나님의 현재의 간증과 부활 생명의 원칙 등을 이미 보았었습니다. 나는 이 형제가 본 바를 반향할 수 있었고 그 또한 내가 본 것을 반향할 수 있었는데 특히 주님의 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이에는 하나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님의 도움으로 나는 몸의 실질성을 보았고 이것에 유의할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에 있는 이 사역에 관계된 이들은 그 실질적인 방면을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장시간의 대화를 통해 결국 나는 이 형제가 오직 몸에 대한 조망만을 가졌을 뿐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길은 갖지 못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 실질성을 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꺼이 그것을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몸에 대한 이상을 원할 뿐 아니라 몸의 실질성도 원한다는 것을 그에게 분명히 해주었습니다. 교회의 실질성에 대한 관심 안에서 나는 교회의 실질적인 표현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비록 나는 교회의 실질성 문제 때문에 몇몇 사랑스러운 친구들을 잃었지만 길은 여전히 길입니다. 영국에 있는 이 형제를 방문한 이래 18년 이상 동안 주님은 교회의 실질성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 성의 문들. 이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문들에 온 주의를 기울이기로 합시다. 문들의 의미는 기초석들의 의미만큼이나 심오합니다. 이 열두 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면에 각각 세 문이 있음. 계시록 21장 13절은 새 예루살렘에는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 있음을 계시합니다. 이처럼 그 성은 그 사면에 각각 세 문들을 가지고 있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면인 동편은 일출의 영광을 향하고 있고 첫 번째로 분류되며 꼭대기에 있는 북편은 두 번째로, 밑에 있는 남편은 세 번째로 분류되고 후미인 서편은 네 번째로 분류됩니다. 그 사면에 있는 문들은 땅의 네 방향을 향하고 있는데 이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한 3일 하나님. 강면에 있는 세 문들은 3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사람들을 거룩한 성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 함께 일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세 비유에서 지적되었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 안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세 비유는 목자와 잃은 양, 여인과 잃어버린 동전, 아버지와 돌아온 탕자에 관한 것입니다. 목자는 아들을 가리키고 아버지는 물론 아버지를 가리키며 여인은 그 영을 상징합니다. 한 죄인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는 목자인 아들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비추시는 그 영이 필요하며 돌아오고 회개한 탕자를 받아들이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3일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이십니다. 3일 하나님이 사람들을 거룩한 성 안으로 이끌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에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 안으로 침례받는 것은 거룩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은 그 성의 각 면에 있는 세 문들입니다. 그 세 문들은 각각 세 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면의 각 면에 중첩해 있습니다. 어느 한 면에 있는 문들은 다른 세 면에 있는 문들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이것은 3일 하나님이 땅의 모든 사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함을 가리킵니다. 세 문들은 3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달하시어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경륜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음을 말합니다. 신격 안의 세 분, 즉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에게 도달하시어 우리를 그분의 경륜으로 되돌리시기 위해 나오셨습니다. 신약의 많은 구절들이 3일 하나님에 대해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에서 바울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그의 집을 만들게 하옵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그 영과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도 역시 3일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구절에서 신격의 세 분은 그분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요 그분의 나가고 들어오심, 즉 그분의 밖으로 퍼지심과 우리의 안으로 들어오심을 위한 것입니다. 온 성경에서 사람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사람을 3일 하나님과 결부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있는 우리는 3일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처음 언급된 구절에서 하나님은 3일이신 것으로 암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3일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할 수 없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넣어줄 수 없으며 그분 자신을 우리와 연합시킬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3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 존재들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군왕이시고 아들은 통로이시며 그 영은 흐름이십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삼위 하나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피조물인 사람과의 연합. 사면의 각면에 있는 세 문들은 열두리지란 숫자를 이루고 있으며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피조물인 사람과의 연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넷이란 숫자는 피조물을 상징하고 셋이란 숫자는 물론 삼위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열두리란 수는 더하기가 아닌 곱하기를 나타냅니다. 셋에다 넷을 곱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하나의 구성체, 곧 복합체를 산출하기 위해 그분 자신을 피조물인 사람과 연합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몸마다 하나의 진주인. 21절은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몸마다 한 진주요라고 말합니다. 이미 본 것처럼 금은 신성한 본성을 상징하고 보석은 그 영이 변화시키는 역사에 의해 산출된 것을 상징합니다. 진주의 의미는 그것이 산출되는 방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진주는 죽음의 문 안에 있는 조개에 의해 산출됩니다. 조개가 작은 모래 한 알에 의해 상처를 입을 때 그것은 그 모래 둘레에 생명의 집을 분비하여 그것을 귀한 진주로 만듭니다. 이것은 사신분으로서 죽음의 물 안으로 들어오시어 우리들에 의해 상처를 받으시고 그분의 생명의 집을 우리에게 분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표현을 건축하기 위해 우리를 귀한 진주로 만드시는 그리스도를 묘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창조 안에 있는 거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경륜의 한 방면을 예시해 줍니다. 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자연에서 발견되는 많은 것들을 비유들로 사용하셨습니다. 빛과 밀과 양식과 심지어 진주를 산출하는 조개까지도 비유들입니다.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분이 우리의 죽음의 상황 안으로 들어오셨고 거기서 사셨습니다. 죽음의 물 속에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들에 의해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에게 상처를 입힌 후 우리는 그분의 상처 가까이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개했고 그분을 믿었고 그분을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안에서 그분이 받으신 상처들을 인해 우리는 얼마나 깊이 감사하는지, 우리가 그분의 상처 가까이에서 머무는 동안 그분은 그분의 부활 생명의 생명즙을 분비하시고 이 생명즙이 우리를 감싸며 결국 우리를 진주들로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의 상처 옆에 머무름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받아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후 그곳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또한 우리는 변화되고 진주가 됩니다. 거룩한 성의 열두 문이 열두 진주라는 것은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분비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한 거듭남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임을 상징합니다. 이 입구는 이스라엘에 의해 대표되고 지키는 천사들에 의해 감시되듯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킵니다. 그러므로 진주는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까? 당신은 성벽을 넘었습니까? 그 성벽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진주문들을 통해, 즉 사망을 이기고 생명을 나눠주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조성된 문들을 통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모두 이런 방법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자백했고 회개했으며 그분의 죽음을 감사하면서 그분의 상처 옆에서 머무는 것을 누렸습니다. 그 즉시 우리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이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 생명의 분비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우리의 체험을 통해 우리는 진주문들을 통과했고 지금은 그 성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몸마다 하나의 진주라는 사실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유일하고 영단범인을 가리킵니다. 즉,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망을 이기심과 생명을 나눠주는 부활에 의해서 영 한 번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을 가짐. 이스라엘 자손들 열두 지파 이름이 그 성의 열두 문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데 이는 그 율법이 새 예루살렘의 문들에 표시되어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 율법은 거룩한 성의 모든 교통들, 곧 출입이 그 요구에 충족되는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 감시하고 관찰합니다. 이같이 이 성의 모든 왕래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것입니다. 사도들은 은혜를 상징하는 반면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열두 문은 율법에 따라 산출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에 따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또 매우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분은 율법을 보완하기 위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회개조차도 율법에 따른 것인데 이는 우리가 율법을 어겼으므로 회개하고 율법에 따라 우리 죄들을 자백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회개와 자백에 있어서 기본 요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열두 진주문이 절대적으로 율법에 따른 것이며 또한 율법의 요구들을 이미 이루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성 안으로 들어감은 율법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에 따른 것이었으며 심지어 율법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 성에 들어갈 때 이루어졌습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는 율법에 따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의 들어감은 전적으로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서 율법의 요구들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매우 깊은 것입니다. 우리가 진주문을 통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에 따른 것이어야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회개하고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서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오 주 예수여, 당신은 나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주여, 나는 죄가 많고 여러 가지 큰 죄들을 범했으며 죽는 것 외에 아무 가치도 없음을 자백합니다. 주여, 당신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종류의 회개와 자백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우리가 그 성에 들어가는 것을 합법적으로 만듭니다. 열두문 옆에 있는 열두 천사를 가진 12절의 중반절은 열두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라고 말합니다. 성의 열두문은 왕래, 곧 출입을 위한 것입니다. 열둘이란 하나님의 행정에 있어서의 절대적인 온전함과 영원한 완전함의 수입니다. 그러므로 열두문은 새 예루살렘에서의 왕래가 하나님의 행정을 위해 절대적으로 온전하며 영원토록 완전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12절은 성의 문들 옆에 열두 천사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안에서 천사들은 구원을 유혹으로 물려받아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인 새 예루살렘의 축복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봉사하는 섬기는 영들입니다. 천사들은 우리의 소유를 지키는 문지기들이 되는 데 반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안에서 풍성한 유업을 누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열둘이란 숫자가 의미하는 모든 것입니다. 열두 문들 옆에 있는 천사들은 들어오는 자들의 누림을 감시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기뻐합니다. 당신이 회개하고서 주님을 영접했을 때 당신은 이 사실을 천사들에게 통지했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구원받기 오래전부터 천사들은 당신을 내내 주시하고 있었으며 당신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고 예정되었고 미리 점찍어졌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강박함 때문에 회개하는 데 15년 혹은 20년 이상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회개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 바로 그날 당신을 지켜보고 있던 천사들이 기뻐했습니다. 당신의 천사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25년 이상 주시해 왔던 그 사람이 드디어 회개했다. 할렐루야! 천사들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죄들을 자백했는지 또한 우리가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라 거룩한 성에 들어갔는지 보기 위해 율법에 따라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율법을 나타내며 구원을 유혹으로 물려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부리는 영들인 천사들은 문지기들입니다. 먼저 천사들은 문들 옆에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는지 보려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회개하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후에는 천사들이 우리의 종들이 됩니다. 우리는 우주를 물려받는 후사들이요 소유주들이며 천사들은 우리의 종들입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고대 관습에 따르면 종들은 후사들이 그들의 분깃과 유혹을 받게 될 것인지를 염려했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의 가정의 종들인 천사들은 우리의 유혹에 관해 그리고 후사들이 잃어버린 바 되고 떨어져 나갔다는 사실에 관해 심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사 문지기들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돌아오는 것을 볼 때 기뻐하며 즉시 우리를 섬기기 시작하고 회개한 후사들이 그들의 합법적인 유업을 누리는 것을 기쁨으로 돕습니다. 천사들에 대해 이렇게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계시록에 있는 어느 요점이라도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에 걸쳐 이 문제가 발전된 것을 추적해 보아야 함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편 34편 7절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천사들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심지어 우리 주변에 진을 칩니다. 많은 날 밤중에 나는 주여 당신의 권세를 행사하여 한 무리의 천사들을 보내시어 우리 집을 보호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여행하면서 호텔의 위층에 있는 방에서 밤을 지낼 때 특히 이런 식으로 기도했습니다. 화재가 날 가능성을 염려하여 나는 주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내 주변에 진을 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천사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품성을 이어받는 합법적이고 참된 후사들의 종들입니다. 항상 열려있음. 25절은 그리고 그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의 성벽은 성을 열국들과 분리시키지만 문들은 항상 그들에게 열린 채로 있을 것입니다. 그 성의 길. 21절은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고 말합니다. 문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며 반면의 길은 내일의 행함과 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것인 반면에 성 안에서의 내일의 행함과 생활은 신성한 본성에 따른 것으로서 그것은 정금길에 의해 상징됩니다. 거듭남으로 들어간 후 성도들의 내일의 삶과 행함은 반드시 신성한 본성의 길 한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신성한 본성이야말로 그들의 길입니다. 성경은 천연적인 인간의 관념과 다릅니다. 인간의 관념에 따르면 우리는 먼저 길을 걷고 나서 그 다음 문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성경에 우리는 먼저 문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길을 걷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반드시 먼저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상은 마귀적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는 먼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야 일을 합니다. 먼저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그런 다음 은혜 안에서 행합니다. 절대로 당신이 행하거나 일함으로써 결국 은혜 받을 자격을 부여받을 것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은혜는 값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은혜로서 문을 통과하여 들어간 후에야 걷기 시작할 것이며 또한 먼 길을 걸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문으로부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정금산의 정상까지는 매우 먼 길입니다. 정금산인 새 예루살렘의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더욱이 정금길은 나선형이므로 그 길이 훨씬 더 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걷는 것밖에는 달리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길을 51년 이상 걸어오고 있으며 여전히 그 노정에 있습니다. 나는 보다 빨리 걷고 싶지만 가끔 형제들이 나를 뒤로 잡아당김으로 나는 그들을 위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임. 새 예루살렘에 있는 길은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거기에는 위로도 없고 방황할 것도 없고 잃어버릴 것도 없습니다. 이 길은 유일합니다. 당신이 어느 문을 통해 성에 들어가든지 자신이 동일한 길 위에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침례교인 거리나 장로교인 거리나 감리교인 거리나 루토교인 거리 같은 곳이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길에는 어떤 주의에 관련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입니다. 이 신성한 본성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정금임. 21절은 그 성의 길이 정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금은 신성한 본성을 상징합니다. 구원받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후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길인 신성한 본성 위에서 걸어야 합니다. 신성한 본성은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힘입니다. 가령 어떤 자매가 내게 이렇게 말한다 합시다. 이영재님, 나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새 예루살렘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당신은 내게 어떤 모양의 옷을 입어야 할지, 머리는 어떤 모양으로 해야 할지 말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나는 그 자매에게 그녀 속에 있는 신성한 본성에 따라 옷을 고르고 머리를 만져야 한다고 말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입는 옷의 모양과 색상과 재질과 디자인은 속에 있는 신성한 금을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신성한 본성은 우리의 거리요, 우리의 길이므로 우리 모두는 그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길은 규정들로 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신성한 본성입니다. 당신은 속에 금의 본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따라 행하십시오. 당신은 신성한 본성을 가진 신성한 생명을 갖고 있는데 왜 그 위에서 행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말은 신성한 본성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흑투성이의 인간 본성에 따른 것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의 기림을 우리 모두 보기 바랍니다.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신성한 본성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도하는 형제들이 간증할 수 있듯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들이 속에 있는 신성한 본성에 따라 행하도록 격려합니다. 신성한 본성이 우리의 정금길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규정들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길 자체가 우리의 규정인데 이는 길만큼 사람을 규제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달리고 있는 길에 의해 자연스럽게 규제를 받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이가 유일한 길에 의해 즉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금의 본성에 의해 규제받습니다. 맑은 유리 같은 새 예루살렘의 길과 성 본체를 상징하는 정금은 맑은 유리 같은데 이는 온 성이 투명함을 상징합니다. 그 정금길은 조금도 불투명하지 않고 수정처럼 맑습니다. 비록 진주는 불투명할지라도 그들 모두는 밤에나 낮에나 다치지 않는 크고 활짝 열린 문입니다. 나선형이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옴. 새 예루살렘의 길은 나선형이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들에게 이릅니다. 따라서 이 길은 모든 문에 도달합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를 문으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합니다. 하나의 길이 네 방향에 있는 열두 문을 위해 역할을 다함. 하나의 길이 네 방향에 있는 열두 문을 위해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길 위에서 하나님의 구속받은 모든 이들은 이 길에 의해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됨으로써 절대적인 하나 안에서 걷습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에는 한 목표에 이르는 한 길이 있을 뿐입니다. 생명 공급을 가지고 있음. 계시록 22장 1절은 또한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생명수의 강이 길 한 가운데로 흐르고 있음을 계시합니다. 그러므로 이 길 안에는 생명 공급이 있습니다. 더욱이 22장 2절은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는데 달마다 그 실과를 맺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강에 있는 생명나무가 길을 따라 강 좌우편에 자라고 있음을 봅니다. 이처럼 모든 생명 공급은 그 길과 관련됩니다. 우리가 신성한 본성에 따라 걷고 행하고 혀신하는 할수록 우리는 더욱 많은 생명 공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속에 있는 신성한 본성에 주의하지 않고 자신의 기호에 따라 일들을 행한다면 당신은 즉시 생명 공급을 상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실제적인 방법으로 속에 있는 신성한 본성에 주의한다면 당신은 정금기를 따라 발견되는 풍성한 생명 공급을 누릴 것입니다.